자, 우리 오늘 5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50장을 볼 때 우리 앞선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선 배경을 좀 살펴볼 거는 어디 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냐면 46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46장을 한번 보세요. 자, 46장. 사실상 예레미야는 45장에서 거의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와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멸망당한 일들은 사실 거의 45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46장의 에필로그 같이 이렇게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붙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46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0장 이 후반부까지가 무엇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10개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주로 어떤 예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46장을 보세요. 46장을 보면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 보면 4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8장에는 모압이 나오죠. 그래서 모압이 48장을 길게 언급이 돼서 통째로 다 나오게 되고 49장으로 넘어가면 암몬이에요. 암몬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9장 7절에 보면 에돔이죠. 에돔이 또 주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3절로 넘어오면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8절 나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게달 하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4절로 들어가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50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깊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양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나오게 해서 등장하는 나라는 10개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양과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결국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영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인 거예요. 모든 악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단어 그리고 도시 국가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면 계시록의 18장에 들어가면 모든 나라의 종말들에 대해서 얘기, 세상의 종말들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면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맺음을 맺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려고 하려면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본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국가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더 넓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상황과 그 시대를 뛰어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성경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바벨론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로 표시를 좀 해두세요. 너희는 이 나라들 가운데 5개의 명령어를 여기다가 배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운데에 전파하라 그죠? 그 다음에 공포하라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또 공포하라 이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개의 명령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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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어를 다섯 개나 동원을 해서 다섯 개의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면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굳은 의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심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확고한 의지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2절 후반부에 바벨론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서러지며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또 다섯 개가 나오죠.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며 부서러지며 수치를 당하며 또 부서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함락되고 부서러지는 것들의 대상이 뭐냐면 오늘 보시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특별히 벨과 무로닥이라는 이름들이 나오고 우상들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어떤 대상들인지 알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게. 벨과 무로닥은 이름이 다릅니다만 하나의 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러면 결국 이 신들은 어떤 신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호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부셔트려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또 다섯 번을 통해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의 동사들은 어떤 형식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은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읽으면 뭐 어떻게 읽혀지는 게 맞냐면 함락되었다, 수치를 당하였다, 부스러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고하게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절대로 변개가 없는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확고하게 멸망시키겠다, 심판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심판에 단행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를 쳐요.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해버린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존재가 아예 없도록 싹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초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토화라는 것이 풀초자, 그러니까 완전히 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는 뭐냐? 원래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세우잖아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메대와 바사.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나라가 온다라고 해야 원래는 맞는 말이지만 메대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같이 해서 이제 여기를 멸망시킵니다. 메대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 북쪽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는 재앙, 그다음에 환난 이런 것은 어디서 온다라고 보통 표기를 하냐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도 그 재앙과 환난이 어디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보내는 재앙에 의거하여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바벨론을 확고하게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할까?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강력한 어휘를 동원하셔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일까 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은 왜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왜 심판을 당할까요? 그 구절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면 6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6절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었다.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양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양떼가 됐는데 그 주인 없는 양떼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어버리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바벨론이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말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의로운 처소시고 그들의 소망인데,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는 무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막 마구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들 부모가 버린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우리는 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적에게 맡기면서 그 대적이 자신의 아들을 칠 때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부모 심정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아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혼줄 한번 놔봐라 라고 해가지고는 나쁜 친구들이 그 녀석을 우리 아들을 괴롭힌다고 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괴롭히는,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대상들을 내가 죄 없다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의도한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인데,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너희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막 즐거워서 소리 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가면 아주 심심찮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47장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사야 47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긍휼을 이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도 높게 핍박하고 환란을 주고 너희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인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들도 심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또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의 칼날로 그들을 써서 우리를 징계를 시킨 다음에, 그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심판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들이 우리 아들을 건드렸다 돼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해서 바른 자리에다 데려다 놓고 원래 징계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들은 또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요, 회추리요, 채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과 회초리는 언제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자녀가 똑바로 서는 데까지 감당을 하면 그 뒤에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지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삐뚤어져 나가면 반드시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자리에다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가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핍박과 환란과 여러 가지 각가지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끝이 나버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러면 그 바벨론은, 우리를 향해서 둘러쌌던 모든 환란과 고통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척결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 육적이요, 영적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을 하나님은 도말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요셉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딱 생각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정하시고 불렀을 때 요셉 너는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 라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형들의 배반도 필요하고 노예살이도 필요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도 필요하고 바로 구출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 일거에 제거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를 둘러싼 바벨론은 그냥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말적인 심판을 단행하세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종말론적 심판을 단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에서 바르게 돌이키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죽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은 곳에 밀어넣으시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너 죽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대적 같은 바벨론이 여러분 주변을 둘러쌀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지금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바벨론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시켜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면 3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선민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을 것이며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4절.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여기서는 또 시적인 이 강조법을 쓰는 거죠. 돌아온다, 돌아온다를 두 번 겹쳐 써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하게 어떤 장면이 등장하면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울면서 돌아온다. 왜 울면서 돌아올까요? 요것과 비슷한 장면. 여기 이건 예언 쪽인 거잖아요. 4절은 이들이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네, 뜨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6편이 뭐냐 하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을 맞은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의 고백이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너희 다 고토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러 나라들이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에 우리만 끌려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막 여러 나라들이 얘기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 도왔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모든 열방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내가 남쪽으로 쫙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6절 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두 번 겹쳐서 이야기를 해요.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왜 울면서 씨를 뿌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렵지 않아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이 돼보면 되죠. 그들이 포로에 끌려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도 없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은 훼파되어버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우리의 일가친척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내 처자식들은 잃어버렸고 나도 여기에 잉여의 모험으로 얽매인 몸으로 내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들이 붙잡았다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70년 만에 너희가 포로 생활이 끝이 날 것이고 반드시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며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너희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리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그 누구에게도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다 새겨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 그걸 그들이 기억하고 그 포로된 땅에 들어갔을 때 울면서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자기의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놓여있거든요.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죠. 그것이 언제 응답되더라? 우리는 그게 정말 응답될지도 솔직히 몰랐다. 소망도 몰랐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토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걸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후대를 위하여 기록해 둔 거죠.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주님의 약속과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깨끗이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울음밖에 안 나옵니까? 괜찮습니다. 우세요. 우십시오.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보기에 희망이 없지만 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나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작은 산들을 떠나며 언덕들은 떠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이 발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나무가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단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심판은 아픔과 고통의 선언이 아닙니다. 영원한 회복의 선언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영원한 안식을 향한, 영원한 기쁨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향한 하나님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종말의 선언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요 해방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또 오늘 하루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울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이 고통의 환난을 끝내셔서 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날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